소아시아의 남부 무라성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를 다니는 배에 바울 일행과 다른 죄수들을 옮겨 태운 백부장 율리오는 그레데의 동남쪽 항구인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항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바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낼 것을 결정을 합니다. 처음 순풍을 만난 배는 얼마 가지 못하고 마침내 지중해의 고질적인 해풍인 유라굴로를 만나서 가려고 하던 목적지인 서쪽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으로 떠밀려서 결국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과 배를 운항하는 기구들조차 다 바다에 버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배가 떠밀려 가는 대로 맡기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북해협에 있는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부서질까 두려워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제 구원의 기대조차도 없는 캄캄한 바다 위에서 한숨과 탄식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역할을 일러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아주 비슷한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또는 신종플루라고 하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바울처럼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같이 절망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과 의연함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소망을 끼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좀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18절, 19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첫 절로 잡은 20절을 공동번역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야말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같이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는 절망으로 하얗게 질린 체념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듯 생생합니다. 이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만 배가 언제 스르디스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몇 사람이 그 상황에서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또 얼마나 끈질긴 생명과 싸우다가 바다 위에서 모두 죽을 것인가 하는 상상밖에는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다는 거지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그런 상황을 오늘 20절, 21절에서 한네 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근데 그것도 풍랑이 일고 비가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또는 태풍이 분 후에 맑은 해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 날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 이 말은 이제는 날과 시간을 헤아리는 것도 그만두었다 이 말이죠.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은 1분이 여러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지고 이제 밝은 광명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바람이 좀 잦아지면은 그래도 소망을 가질 것인데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힘겨운 격양의 파도가 배전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철썩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는 뭐라 합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살아날 가망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이제 생명줄을 놓아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살 수 있는 사람도 생명을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는 것을 포기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로 인해서 이 역사에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 같이 저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21절에 오래 먹지 못하였다. 즉 심한 배멀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조차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봅시다. 이 네 가지 속에서 하나라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들에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어쨌든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밥숟가락을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제는 오히려 이왕 죽을 것,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체념하는 분위기를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모두가 다 1등하고 성공하고 영광을 얻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을 하는데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기대들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드러누워서 소망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화물을 싣고 로마 정부와 약간의 제수들을 싣는 계약으로 이 배의 안정을 보장받고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향해서 출발해 보지만 과정 속에 만나는 것은 질병과 불안과 같은 파도와 싸우며 인생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것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이것뿐이라면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러나 두 번째에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22절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그런 상황에서 위로할 수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지요. 그러나 이 죄로 충만한 세상에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끝나버린 인생들이 즐비한 이 배 안에도 하나님은 그의 종을 두셔서 이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 배를 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오셨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될 기회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데까지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제 절망의 한가운데서 배에 탄 사람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절망에서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뭡니까? 비로소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버리는 이것만이 생명이거든요.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2절 상반절에 그랬고 25절 상반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배뻐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기대되는 소망이 여지가 보인다면 아마 우리도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로하는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치광이었을 것이죠. 정신 나간 사람일 겁니다. 다 절망하고 있는데 이제 소망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데 안심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여지가 끝나버린 자리에서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베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나눠 먹고 그리고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 지방으로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 속에 있는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갈릴리 바다 중간쯤 건너가다가 마침내 풍랑이 그들 내리칩니다. 그 성경에 보는 대로 보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울은 보지 않았지만은 꽃 같은 모습으로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질까, 그런 흥미로운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 그랬죠. 위로는 사실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웬만큼 상황이 좋은 사람에게 위로의 음성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조건이 좀 잘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절망으로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안심하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극단적인 절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들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절망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뭡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 기댈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 상반절 그랬죠?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각자 자기 속한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배 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 해볼 수 없고 기술도 바닥나버린 상황에서 바울은 뭐랍니까? 나의 속한 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젯밤에, 여기 지금 날도 세기를 그쳤죠. 밤인지 낮인지 모를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뭡니까? 어젯밤에 하는 것은 이 절망 가운데서 이런 말씀입니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많은 다른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은 멀리 있고 범죄할 수도 없는 그런 신인 것 같은데 바울은 감히 내 곁에 서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분이 함께 계시면 사실 견딜만하고 절망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그런 분을 여러분 가까이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절망으로 가든 탄식을 하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삼나 만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랍니까? 나에게 말씀하셨다. 풍랑 가운데 그 배를 부리고 또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각자 자기들의 섬기는 신을 불렀을 겁니다. 요나의 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대항하는 모습이죠. 바알의 선자들은 자기의 몸을 칼로 찔러 피를 내면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풍랑이는 바다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자신 만만한 고백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절망 중에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든 불가마에 던져지든 겁날 것이 없는 것은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이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끝난 약속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고 여러분들이 확신해도 절대로 손해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약속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 절망 가운데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제 그 불신자들,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죠. 이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확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이 한마디 속에는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본다면 어떤 겁니까? 현재적인 바다 위에서 풍랑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인해서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옆에 누가 있어요? 죄수들이 있어요. 이 죄수들이 로마까지 끌려갈 정도면 여차하면 사람들 다 찔러 죽이고 자기도 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옆에 사람들, 또 백부장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어때요? 군인들이 배가 섬에 걸렸을 때 다 죽이려고 하죠. 다 죽여버리지 않으니까 바울 때문에 오히려 죽이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그 군인들도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가이사, 시저. 시저도 앞에 가서 서야 되겠지만 이게 세상의 우두머리 앞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확실한 미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 말라 하는 해결책 속에 다 들어있다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늘 함께 했던 말씀이고 약속이고 미래도 또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런 약속을 수없이 보죠. 한 군데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 누굽니까?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 보내기 전에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되고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보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에도 또 상처받고 어려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소망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망에서 그들에게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망만이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에 절망에 가면 소망만이 이 위기와 절망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 절망에서 소망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생기거나 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소망은 사람에게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망의 아버지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약속 아닙니까? 사람이 끝났다고 손을 털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무엇인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아직도 뭔가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바닥이 나버린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오직 주님만 남았을 때 그 상황에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두 선지자를 보죠. 엘리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그리고 물을 마시다가 그것이 바닥이 났을 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 남은 것이 뭐였습니까?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과부는 뭘 합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떡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한다. 마지막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강 크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해서 조그만 떡을 하나 빚어와라. 아니,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엘리야를 위한 조그만 떡밖에 만들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니와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해 놓고 먼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만약에 과부에게 아직도 가루가 한 통 남아있고 기름이 몇 병 남아있는데 엘리야가 갔다면 그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사자밥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가뭄이 끝나는 3년 6개월 동안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과부의 믿음을 시험했던 거지요. 또 엘리사라는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앞에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였던 남편은 죽고 과부하고 아들들이 남았는데 뭐와 함께 남았어요? 빚을 지고 갔단 말이에요. 남편이 빚 지워놓고 떠났다고. 그리고 이제 뭐라 합니까? 엘리사를 보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이 체주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상황이죠. 그런데 엘리사 또 묻습니다. 너에게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루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병 남아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마지막 기름을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죠. 자, 이웃집에 가서 그릇들을 빌려라. 적게 빌리지 말고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러죠. 그리고 그릇을 많이 빌렸겠죠. 그리고 이제 기름을 갖다가 빌린 그릇에다가 부어라. 근데 이 기름이 어때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기름병이 수도꼭지 같이 틀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그릇을 다 썼습니다 했을 때 어땠어요? 이 기름이 멈췄어요. 이 과부와 자식들 결국 종으로 자식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한탄하는 이 여인에게 마지막 기름 한 병이 엘리사로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됐죠.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절망의 상황에 갔을 때였음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사람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로하는 말은 당신은 나와 같은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경제가 있는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해보십시오. 사람은 진정한 절망적인 상황에 위로가 되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위로하는 말은 결국 그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게 사람의 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첫째 뭡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같은 믿음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아니, 모든 사람이 신종플루가 확산돼가지고 다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랍니까? 함께 행선하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4절인데 이것은 참으로 대담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어쨌거나 바울은 죄수의 형태로 백부장에게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형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항에서도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는 선언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주제넘은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한가 어쨌거나 죄수의 모습으로 가면서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다 나에게 하나님께 소화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다 자기 수하에 든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을 믿고 바울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미래를 제시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참 배포도 크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미 절망 너머에 풍랑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르디스, 즉 모래톱에 걸려서 배는 깨어지고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선원들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 코스를 밟아서 바람에 밀리면 당연히 배들은 스르디스에 걸려가지고 깨지는 것이 상식인데 한 섬에 걸리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선원들은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확신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라면 이것 역시 미치광의 광기어린 말로 들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안심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연이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바울과 같은 확신과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기미가 아직 안 보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현재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절망의 형편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고 창조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에 고통하는 절망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위로가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십자가로 가련한 영혼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에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범죄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끝났다면, 여기에서 끝났다면 절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연이어지는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절망 뒤에 소망을 제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로마서 6장 23절을 읽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에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시고 순종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같은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